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들의 근접 순찰을 해야 한다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극도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삼갈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사령관은 어제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인공섬 3개를 조성하고 군사화에 나서는 것은 영내 모든 국가들의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미국은 인공섬들에 대한 근접 순찰로 맞대응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전투를 벌이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에 합류할 수 없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불법이며 그릇된 기초 위에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테러에 맞서 싸우는 가장 유능한 병력을 통솔하고 있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아사드 대통령과의 협력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그러나 시리아 내전과 ISIL 세력 확대는 아사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미래에서 아사드 대통령의 역할은 없으며 그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 시리아 공군 기지에 군 장비와 자문단을 파견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더 이상 난민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조란 밀라노빅 크로아티아 총리가 말했습니다. 밀라노빅 총리는 오늘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크로아티아는 작은 나라라며 난민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라노빅 총리는 또 난민들에게 임시로 식량과 식수, 의료 지원 등을 하겠지만 크로아티아에 머물지 말고 떠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는 이번 주 들어 1만 천여 명의 난민이 유입됐습니다. 헝가리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갈 곳을 잃은 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 저녁 세르비아와의 국경 통과소 8곳 가운데 7곳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들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2% 떨어진 반면 중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1% 떨어진 상태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수년간 이어온 저금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늦추는 이유로 세계 경제, 특히 중국의 최근 경제 둔화 현상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오늘 파키스탄 북서부 공군 기지를 공격해 적어도 16명을 살해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탈레반 반군이 오늘 새벽 페샤와르 인근 바다베르 기지를 공격했으며 기지 내에 이슬람 사원을 급습해 이곳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던 신도 16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 반군 13명을 사살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색과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육군 장교 1명과 공군 기술자 3명이 숨지고 적어도 20명의 병사들이 다쳤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길버트 디엔델의 준장은 어제 VOA에 군부가 부르키나파소 과도 정부를 전복하고 지도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엔델의 준장은 또 국가의 정치적 절차가 편향돼 있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모든 정당들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부르키나파소 군부의 이번 쿠데타를 비헌법적 권력 장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구금 상태에 있는 대통령과 총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당초 다음 달 11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do continue to look at and we'll aim to use all the tools at our disposal.
한국 정부는 남측 시설 점검단의 방북 결과 다음 달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북부지방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미한 동맹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친선의 밤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한 거듭된 경고 메시지입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5일 타결된 남북 합의는 남북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북한이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내비친 발표를 함으로써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하도록 위임을 받은 상태임을 지적했습니다. 기존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자동 개입 조항인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가 신속하게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방미가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의 연례와 의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양국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도 18일 한국의 공군 사관학교에서 한 강연에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견고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됐던 지난달 양국 사이엔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가능한 모든 준비가 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미국이 회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최근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긍정적인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남북 합의 이행을 놓고 북한이 약속을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두고 봐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미국의 압력에 눌려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남북한이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해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에 미한 동맹의 틈을 버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한 자위적 조치며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자주적 권리라는 논리로 남북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따라서 조평통의 이번 발언은 8.15 남북합의와 연결지어 미한 간 갈등을 끌어내려는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입니다.
남북한 관계하고 대량살상무기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요. 8.15 합의 분위기 속에서 그 만약에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 제재를 주도하게 된 미국과 그다음에 남북 대화나 이산가족의 끈을 아직 가지고 있는 한국과의 입장 차이를 극대화하는 다시 말해서 관계를 이간시켜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처럼 미한 관계를 벌려놓으려는 시도의 성패와는 별개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월 당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첨단 과학기술 위성,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리라며 위성 발사가 다음 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춘 주요 행사임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존 케리 장관이 언급한 경제 제재 이상의 조치에 대해 밝힐 건 없지만 압박 수단을 계속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do continue to look at and we'll aim to use all the tools at our disposal to make clear.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존 케리 국무장관이 경제 제재 이상의 대북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얻을지 아니면 현재의 경로를 고집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 상황 악화에 직면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압박 수단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처럼 경제적으로 소외된 나라를 경제 제재만으로 압박하기에 한계가 있고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만으론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In a country that's as economically isolated as North Korea, there's going to be limits to the pressure that can be exerted through sanctions alone.
또 현재로선 새로운 대북 압박 수단이나 방안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나 가용한 다른 수단을 모색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압박을 포기하거나 다른 수단을 찾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두드러지게 약화됐다고 미 국방국 포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조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17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전략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북한 정권의 장거리 로켓과 추가 핵실험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is waning, or China doesn't have the influence on North Korea that it had in the past. So that is also.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행동을 자제시켰지만 지금은 이런 압박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시어 차관보는 중국 인민해방군 당국자를 인용해 이런 현상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reiterated to me as they have in the past that their influence with North Korea is limited, particularly under the
열흘 전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인민해방군 당국자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말을 반복했으며 이런 현상이 김정은 정권 이후 두드러졌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시어 차관보는 중국 당국도 김정은 정권의 이런 자세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국방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추가 압박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북한 정권이 장거리 로켓과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게 자신의 임무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strengthen South Korea's ability in their BMD systems and that is
해리스 장관은 특히 이런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로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상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미 합참부 의장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사드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배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6자회담 당사국 외교관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고위 당국자와 청 샤오허 인민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고 미국은 민간 전문가 외에 정부 관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 차석 대표가 각각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북한은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9.19 공동성명의 의미를 회고하고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 지도자들 간의 만남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이 몇 년 새 다소 줄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성인 2,034명을 대상으로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외교 정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 중 미국 정부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69%였습니다. 7년 전인 2008년 두 나라 지도자들의 만남을 지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무당파 성향의 응답자들의 경우 2008년 70%였던 지지 비율이 57%로 하락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2008년과 같은 수준인 60%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킬 잠재적 원인으로는 응답자들의 35%가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꼽았고 남북한의 긴장은 3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개발을 둘러싼 경쟁은 29%,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한 핵무기 확산은 25%, 아시아 국가들 간 경제적 경쟁은 20%, 중국과 타이완 관계 16%,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 16%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국익을 위협할 요인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이 7위로 꼽혔습니다. 응답자의 55%가 북핵을 위협으로 꼽은 것입니다. 가장 큰 위협으로는 72%의 지지를 받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미국에서 대규모 공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꼽혔고 국제 테러 활동과 미국 인터넷과 컴퓨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6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 핵보다 위협적인 요소로는 이 밖에 비우호국들의 핵 무장 가능성과 이란 핵 문제가 꼽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참전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47%, 북한이 일본을 침략했을 경우 미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48%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측 시설 점검단의 방북 결과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8일 금강산 내 이산가족 상봉 시설들을 점검한 결과 다음 달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와 현대아산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 측 시설 점검단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금강산 현지를 방문해 상봉 행사에 사용될 시설들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점검단은 이산가족 상봉단이 머물 숙소와 상봉장으로 사용될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 호텔, 또 이산가족 면회소를 둘러봤습니다. 점검 결과 이산가족 면회소의 경우 지난해 2월 상봉 행사가 열린 이후 사용하지 않아 수도와 전기 등 일부 시설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측과 협의를 통해 가급적 빨리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측과 일정을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북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시사 위협에도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남북은 또 지난 15일 교환한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은 국군포로 납북자를 포함한 250명, 북측은 이산가족 200명입니다. 남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한 뒤 다음 달 5일 결과를 통보하고 8일 최종 상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어렵게 마련된 상봉 행사가 북한의 도발로 무산돼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의 모임인 1천만 이산가족 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입니다.
70년이 다 되도록 지금 저 생사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가족을 상봉한다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그 들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지금 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뭐 실험을 할 그런 데까지 한다는 그 보도가 있으니까 대단히 그 우려스럽게 지금 그 쳐다보고 있는 거죠. 북한의 어떤 그런 도발이 없었으면 하는 게 이상가족의 생각이고 걱정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각각 100명씩 두 차례로 나눠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립니다.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제 적십자사와 북한 적십자회 인사들이 이달 말 중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와 대응, 내년도 대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와 북한 적십자 당국자들 간 회동은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양측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매년 한 차례씩 공식 접촉을 가져왔습니다. 스웨덴 적십자사의 칼토링 대변인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 적십자회와의 협력 사업 성과와 문제점, 당면 과제, 해결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라선시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 적십자사의 대응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토링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북 사업을 지원하는 스웨덴 적십자사를 비롯해 영국과 중국, 노르웨이 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도 조선 적십자회 관계자 4명이 참석합니다. 현재 국제 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와 영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이란 등 13개 나라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미화 660만 달러를 책정하고 보건과 식수위생, 재난관리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특히 최근 홍수로 인한 피해 대응에 재난구호긴급기금 47만 5천 달러를 긴급 투입하고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 주재 외국인들이 이용해온 특정 웹사이트들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사회 관계망 사이트에서 북한 정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동통신업체인 별이 평양주재 외국 공간과 국제기구에 통지문을 보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알렸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16일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별은 통지문에서 북한 정부 기관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포함한 위협과 비방의 글을 담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비롯해 접근이 차단되는 몇몇 웹사이트들의 목록을 제시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일반인들이 글과 사진, 동영상들을 직접 제작, 공유하는 웹사이트들입니다. 이런 웹사이트들에서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난하고 풍자하는 글과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별은 또 통지문에서 P2P 프로토콜을 통해 다운로드와 업로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P2P는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통신망으로 중계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감청이 어렵습니다. 타스통신은 이 같은 조치가 일시적인 것인지 계속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주재 외국 공관과 국제기구에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관과 기구들이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잠금 장치를 설정하고 공간의 바깥에서 통신망 신호가 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호베르토 콜린 북한 주재 브라질 대사는 VOA에 이 조치가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일반 주민들에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연결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제7회 DMZ 국제 다큐영화제가 어제 즉 17일 개막됐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한 전성권 프로그래머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DMZ 국제 다큐영화제가 개막이 됐는데요. 먼저 이 영화제 네.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희 DMZ 국제 다큐 영화제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쟁적이나 어떤 이슈적인 작품들을 상영하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고요. 한 100편 정도의 규모로, 영화제를, 치르고 있는, 이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장소가 경기도 파주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 캠프 그리브스라는 곳이요.
아, 저희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DMZ 국제 다큐 영화제인데요. 사실 뭐 영화제 모든 행사가 DMZ 안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개막식만 이제 민간인 통제선 구역 아닌 DMZ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실제로 이제 캠프 그리브스라는 이제 과거에 미국 캠프였던
네, 미군 부대.
곳에서 저희가 미군 부대였던 곳에서 저희가 이제 개막식을 치르고 실제로 이제 본 영화제는 이제 고양시하고 파주시에서 이렇게 나눠서 관객들과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미군 부대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DMZ가 의미하는 어떤 상징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분단이라는 어떤 현실도 있고 또 그 분단을 통해서 사실 뭐 평화의 메시지를 좀 전 세계에 좀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네.
저희가 그런 좀 특히 다큐멘터리 장르라고 하면 어떤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어떤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좀 알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네.
DMZ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네. 이번에는 몇 편의 영화들이 상영이 될 예정인가요?
네, 올해는 이제 43개국 102편의 작품들을 상영을 합니다.
네.
이 작품들 중에는 뭐 거의 사실 전 세계에 가장 화제작들이나 아니면 논쟁적인 작품들을 대부분 다 이제 저희 영화제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올해는 특별히 이제 분단 70년 특별전을 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북한과 관련된 작품들을 좀 저희가 많이 상영하는데 이제 여기 관객들 특히 이제 저희 남한에 있는 관객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 영화와 국내 영화는 대강 어느 정도나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뭐 해외 영화는 한 75편 정도를 틀고요.
네.
예, 국내 작품은 한 30작품에서 35작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내용이 순수한 그 예술적인 관점에서 본 그런 작품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 이슈를 선전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뭐 그 평상시 TV나 이런 데서 사실 보기 힘든 그런 예술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한 뭐 이게 또 예술 영화라고 해서 좀 어렵고 뭐 이런 또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대중 친화적인 작품들 그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광복 70주년이기도 하고 분단 70년 특별전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분쟁에 관련돼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품들이 좀 많이 선정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올해 이제 여러 회째 행사를 하시는 건데 주로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시는 이제 감독분들이나 아니면 프로듀서 제작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를 배우고 있는 학교 학생들, 뭐 그다음에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시네필들이 일단은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큐멘터리가 기본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막 즐기는 또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그런 선입견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올해 좀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마련을 했고요. 뭐 현재 사실 좀 가족이나 청소년들이 좀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아, 네. 그리고 개막작으로는 이번에 어떤 영화가 선정이 됐나요?
네, 저희가 개막작으로는 나는 선무다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DMZ 국제 다큐영화제가 좀 상징하는 어떤 네. DMZ라는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그와 유사한 뭔가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주로 개막작으로 많이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분단 70년 특별전이기 때문에 좀 북한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작품을 좀 선정하려고 많이 좀 리서치를 좀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는 선무다라는 작품을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선무는 이제 실제 사람 이름이고요.
아. 네.
어떤 예명이기도 하죠. 이제 그 과거에 좀 북한에서 프로파간다 그 화가로 활동했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한국에 좀 정착한 선무라는 화가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이제 선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남과 북의 어떤 분단, 벽, 어떤 그런 의미들을 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 현지를 촬영한 기록영화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영화인가요?
저희가 이제 분단 70년 특별전은 11편을 상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컨셉을 북한이라는 어떤 예술적인 키워드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상상하고 또 북한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아왔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도 던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과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작품 11장을 트는데요. 이제 대부분 작품들이 북한에서 시절 촬영한 작품들이고 또 북한에 있는 좀 사실 보기 힘든 그런 많은 아카이브나 그런 후티지들을 사용한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얻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그 제작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그 감독분들이 이제 한국 국적의 감독분들이 아니라서요.
네.
대부분 다 외국 국적의 감독분들이고 또 그들은 충분히 이제 북한을 또 방문할 수 있는 충분히 방문할 수 있고 또 뭐 아무래도 북한도 글쎄 이렇게 그 뭐 영화 제작이나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예 뭐 상당히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외국 국적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삐라라는 영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삐라는 한 중편 정도 길이의 작품인데요. 실제로 이제 뭐 최근 한국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좀, 남한에서 이제 삐라를 그동안 뭐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북으로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전단.
예, 예. 전단지를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또 반대도 되게 심했고,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한반도 어떤 긴장 상태가 되게 많이 고조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평화의 메시지보다는 그거를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이고요. 실제로 이제 감독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실 좀 몰래 카메라식으로 좀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남한에서 보내는 어떤 전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북한 주민들의 어떤 얘기도 직접 좀 들어. 본 뭐 그런 후티지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예과 관련된 작품입니다.
네. 전 선생님은 이 영화제 이제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제 프로그래머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술관의 큐레이터랑 비슷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제의 뭐 영화 선정을 어떤 영화를 선정하고 어떤 컨셉을 갖고 또 어떤 기획을 할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사실 기획하고 실제로 영화를 선정하고 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죠.
네. 자, 이 영화제를 통해서 이 분단 국가인 한국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이고 어떤 예술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예술적인 키워드로 저희는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북한하면 먼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대립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그대로 뭔가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메시지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전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MZ 국제 다큐 영화제의 전성권 프로그래머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 영화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 서울의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학과는 지난해부터 탈북민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와 연기, 무용 등 다양한 전공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탈북민 학생들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흥겨운 아코디언 소리가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데요.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탈북민 재학생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과는 학점 운행제, 그러니까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과인데요. 뮤지컬과 연기, 실용, 무용 등 다양한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과는 34명의 탈북민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외래 교수인 이학철 교수 역시 탈북민입니다. 이학철 교수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들도 이제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을 나름대로 이제 한 대 묶어서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인재로 이제 키워가지고 이 인재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통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과를 내한 거죠. 대학하고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해가지고.
이학철 교수 역시 한국에서 예술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졸업 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의 예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을 이제 다녔죠. 예술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그다음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이제 그 이 사회에 이제 차지하는 어떤 이제 이 역할이랄까 그런 것이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도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힘이 사회 말하자면 이제 그 이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인식 변화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나 뭐 또 북한의 문화를 아는 그런 계기나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필요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이제 대학이라는 어떤 제대로 된 예술 기관에서 배워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이제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훨씬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게끔 되겠더라고요.
탈북민들은 지난해부터 선발했기 때문에 아직은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전부입니다. 1학년인 1호 학번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내가 여기 와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거를 마음껏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과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 부어진 그런 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통일 준비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노력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좋아요.
아코디언을 멋지게 연주해준 최순영 학생은 5살 때부터 북한에서 아코디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대학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이 항상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요즘이 참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북한에서 공부도 했고 했는데 이제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교 못 가는 학생들로 이제 위주로 해서 북한 이탈주민 위주로 해가지고 특설반을 명지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특설반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게 자랑인 것 같아요. 이제 아코디언을 제가 5살 때부터 했는데 이제 남한에 와서는 한 지 이제 한 1년 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한의 이제 문화적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북한하고 이제 북한은 대부분 이제 빠른 노래를 했고 남한은 좀 느린 노래를 해가지고 서정적인 노래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순영 씨는 모든 수업이 재미있지만 특히 이론 수업이 가장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이론이 저희가 배운 북한 이론하고 여기 이론하고 좀 말이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고요. 저희는 다 북한 한글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해했던 거랑 여기 와서 이제 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말이 다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게 더 재미나더라고요.
2학년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이미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더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거든요. 사실 학교 다니다 나니까 그래도 이 희망이라는 그 메시지를 안고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그 꿈이잖아요. 아무래도 북한아미 말투와 언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에도 발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노래 할 때는 그게 참 우습게 들려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창법은 둘째치고 이 발음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저 혼자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하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나니까 북한 노래 부를 때 또 창법 그 발음 그다음에 한국 노래 부를 때 그 창법 발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구울 수 있다. 손을 굽지만은 그 남북이 하나 돼서 이런 노래를 한다는 그 내용은 같이 통합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세계로 수출되는 한국 화장품 이야기가 첫 소식이군요.
네. 세계에서 호평받고 있는 한국의 대중음악 열풍을 K-POP이라고 하고 드라마 등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을 K-Culture라고 합니다. 또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 문화에는 K-뷰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간간이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 화장품이 암암리에 팔리고 있다, 인기가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태국, 홍콩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부터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전시관에서 한국 최대 규모의 미용 박람회, 뷰티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과 미용 산업을 총망라하는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미용 산업 관계자들 또 바이어들이 대거 찾아와서 그 K-뷰티의 열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대단하다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문화 열기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더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일본을 제치고요. 프랑스에 이어서 매출 2위에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 좀 저렴하다는 것이 되겠죠.
네.
중국 여성들의 피부에 맞는 제품이 개발되는 등 이 한국 화장품이 그 중국 현지화 사업을 갖췄다는 것, 그 전략이 주요했던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화장품은 어떤 것인가요?
한국 여성들이라면 정말 하나쯤 다 가지고 있는 무슨 무슨 쿠션이라는 이름의 파운데이션 제품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촉촉한 그런 제품인데요.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제인 선크림이라는 것, 또 얼굴을 피부를 보정해주는 메이크업 베이스, 또 하얗게 만들어주는 이 파운데이션을 한 대 섞어서 특수 용기에 스펀지로 담아낸 제품인데요. 한국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개발하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너도나도 비슷한 이름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2초당 한 개씩 팔린다고 하는데
네.
중국에서의 열기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게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를 주는 마스크팩이라고 합니다. 또 아주 고농도의 영양 성분을 담은 끈적함이 특징인 달팽이 크림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인기 화장품에 꼽히고 있습니다.
네, 참 한국 화장품 인기 대단하군요. 대통령의 집무 공간인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장난 전화를 한 사람에게 징역형과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마냥 북한의 인민 중에 누군가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용 공간을 폭파하겠다 이런 장난 전화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장난 전화를 건 사람에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미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던 이 사람, 허위 전화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으로 위자료 348만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348만 원이면 미화로 약 3천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겠네요?
네, 2,994달러를 위자료로 내게 됐습니다.
네, 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장난 전화를 했는지 궁금하군요.
네, 사건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서울에 사는 47살 장모 씨입니다. 장모 씨를 재판정에 세운 쪽은 장모 씨를 붙잡은 서울 동대문 경찰서고요. 장 씨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119로 전화를 한 것은 지난해 4월. 지난해 파주에서 발견됐던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진 무인기 사건이 났던 즈음에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함한 12명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다. 무인기는 자신들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전화를 건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들과 경찰 순찰차들이 청와대 인근으로 대거 출동을 했었는데요. 경찰이 5시간 동안 수색을 해서 청와대 인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허위 전화를 한 장 씨를 붙잡았는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장난 전화를 건 사람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도 하고 있군요.
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워낙 그 장난 전화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012년부터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권력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붙잡힌 장모 씨는 청와대 폭파 위협 장난 전화에 대한 처벌로 실형 6개월이 내려졌었는데요. 그와 별도로 진행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출동한 경찰력에 대한 41명에 대한 위자료로 한국 돈 700만 원, 순찰 차량 기름값이 들어갔겠죠.
네.
16대 유류비로 9,800원, 그래서 총 700만 9,8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습니다. 어제 내려진 한국 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끄는데요. 경찰차에 들어간 기름값 9,800원은 장 씨가 전액 국가에다 지급을 해야 되고요. 경찰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348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본 한국의 누리꾼들, 장난으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전화를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의 추석 연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낮에 막히는 도로, 또 시장이나 백화점 주위로 정체가 일어난 것을 보면 아 정말 명절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으로 달라진 추석 명절 풍속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예전에 추석하면 성편의 한복, 둥근 달, 강강술래, 뭐 차례 등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렸는데 요즘 한국의 추석은 좀 달라졌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의 차량 행렬,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공항, 시장, 대형마트, 명절 선물을 배달하는 택배 차량 등을 명절하면 떠오르는 모습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풍속도들도 있는데요. 이름이 디턴조, 호캉스, 효도 성형, 이라는 단어입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아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네.
추석 명절을 보내는 한국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효도 성형 하면 좀 알 것도 같은데 이 디턴족이라든지 호캉스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예, 명절에 고향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행지를 들렀다 오는 경로를 알파벳 D 모양에 빗댄 겁니다.
아.
바로 오지 않고 둘러서 온다는 거죠. 호캉스는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입니다. 명절로 이용객들이 적은 호텔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호텔 숙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데요. 명절에 고향을 찾는 대신에 가족들과 함께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설이나 추석 명절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이 명절에 고향 가는 열차표를 사려고 줄을 선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뭐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보던 모습이 공항, 해외로 나가는 공항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변화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 사이에 요즘 명절은 여름 휴가에 이어지는 제2의 휴가라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여행을 가고 여행지 숙소로 차례 음식을 배달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평범한 정도가 됐습니다. 또 명절이면 여행자마다 쏟아내는 그 각종 해외여행 상품들이 많은데요. 중국이나 일본, 뭐 필리핀,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 뭐 비행기를 6시간 안팎으로 다녀올 수 있는 동남아 여행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예전에는 차례도 안 지내고 여행을 가냐고 이렇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형편도 되고 상황이 된다면 못 갈 일도 없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추석 명절의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이 시리아 ISIL 대응 전략에 수정을 예고했지만 지상군 파병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란 핵합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7월에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협상에서 참 긴 협상이었는데요. 역사적인 합의안이 도출됐었습니다. 이후 이 미국 의회가 60일간의 검토에 돌입을 했었고요. 다수당인 공화당은 합의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이란 핵합의안은 큰 장애물인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요. 이제는 이 발효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한 목소리로 이란 합의안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막지를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요, 미국 의회가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법안을 채택할 경우에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려면은 전체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핵 합의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오면서 의회 차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거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공화당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이란 핵 합의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요. 의회 검토 마지막 날인 어제도 관련 표결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억류한 미국인들을 풀어줄 때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보류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보류한다면 이란 핵합의안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충분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중에 이제 존 코닌 상원 의원의 경우 이번 합의안은 이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일 뿐이라면서 다음 미국 정부에서라도 현재의 합의안을 무효화시키고 더 나은 새로운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왜 이렇게 이란 핵 합의안에 반대를 하는 건가요?
이란 핵 협상의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는 것이었죠. 그래서 합의안은요,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장기간 제한하면서 대신에 이란에 대해서는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핵 계획을 완전히 포기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안은 최선의 방안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 반대 의원들은 이번 합의안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새로운 협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결국 이란 핵 합의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이제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합의안을 발효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란과 주요 6개국은 다음 달 19일 정식으로 합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란이 먼저 약속한 대로 핵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농축우라늄 보유량과 가동 원심 불리기 개수를 줄이고 또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 가동을 멈추는 등의 조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IAEA가 이란이 취한 조치를 검증한 후에 이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데요. 이란은 또 제재 해제를 통해서 해외에서 동결된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그동안 제재로 특히 주요 수입원인 석유 수출 등이 크게 제한되고 외부의 투자도 받기 어려워지면서 경제가 크게 침체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 후에도 경제가 다시 재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편 미국 정부는 어제 스티븐 멀 전 폴란드 대사를 미국의 이란 핵합의 조정관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 알아보겠는데요. 미국이 시리아에서의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죠?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미군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이 당초 시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시리아 내 대규모 온건파 반군 병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공습 지원에 이제 치중을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기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관련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실제 훈련을 거쳐서 ISIL과의 전투에 투입된 반군은 10명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당초 계획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미국은 원래 5억 달러의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연간 5천 명 정도의 온건파 반군 병력을 육성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하신 청문회에 출석한 로이드 오스틴 중부사령관에 따르면 현재 훈련을 거쳐서 전투에 투입된 온건파 반군은 불과 4, 5명 뿐입니다. 또 훈련 중인 병력도 100명에서 120명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이 처참한 실패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 등은 그동안에 계속 미군 지상군 병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상군 파병으로 전략이 수정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고요. 미군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온건파 반군 육성 목표를 앞서 말씀드린 연간 5천 명에서 500명으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요. 이들이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대신에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나 다른 아랍 동맹국에 파견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쿠르드 민병대는 그동안 미군 주도 동맹군의 지원 등을 받으면서 ISIL이 장악했던 시리아 영토를 되찾는 등의 성과를 보였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가 방송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